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빈센트 브룩스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을 새 주한 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 사령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조찬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커티스 캐퍼로티 현 주한 미군 사령관의 후임으로 브룩스 대장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대장은 2013년부터 태평양 사령부 산하 육군을 지휘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인 로리 로빈슨 대장을 차기 북부 사령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카터 장관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의 주모자가 체포됐다고 벨기에 정부가 밝혔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18일 경찰이 수도 브뤼셀의 몰렌베이크 구역에서 파리 테러의 주모자 살레아 압데슬람을 사로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부 장관도 압데슬람이 잡혔다고 인터넷에 확인했습니다. 벨기에의 한 고위관리는 압데슬람과 다른 용의자 한 명이 체포 과정에서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파리 시내 여러 곳에서 벌어진 테러로 130명이 숨졌습니다. 압데슬람은 이 파리 테러의 주모자로 그동안 현지 사법당국이 추적해왔습니다. 유럽연합 EU와 터키가 난민 송환 문제에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간 난민들을 터키가 다시 수용하는 것을 대가로 EU가 금전 지원을 확대하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가속한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늘 20일부터 터키를 거쳐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터키는 송환되는 난민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것을 포함해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월 이후 터키에서 배를 이용해 그리스로 건너간 난민은 12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전쟁과 기근, 테러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정치적 저당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달 31일에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때맞춰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일본이 미국, 한국과 2개국 정상회의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세 나라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정상들이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상황이 허락되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한일 정상회의를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립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민주당 기부자들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현재 대의원 856명을 확보해 1614명을 확보한 클린턴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8일 중국 베이징에 합동 핵안보센터를 열었습니다. 합동 핵안보센터는 핵물질의 안전한 취급법과 핵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법을 훈련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 행사에는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연방 에너지부 장관과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책임자인 쉬 다저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모니즈 장관은 개막 행사에서 중국이 핵안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원자력기구의 쉬 주임은 새로 열린 핵안보센터가 핵안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중국의 발전된 핵안전 기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개발 중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핵능력 고도화 시험을 지시한 데 따라 도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200km를 유지했고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아침 6시 17분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망에 포착됐다가 고도 17km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한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종료일에 맞춰 감행됐고 지난 10일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발사한 겁니다. 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것은 핵탄두를 소형화, 규격화한 데 성공했다는 주장에 이어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노동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이 700kg 정도에서 핵탄두를 소형화한다면 탑재가 가능합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척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험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 이제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핵미사일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예를 들면 다양한 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거나 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죠. 그때 수준은 핵미사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핵전투라고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다 더 이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그것을 보다 더 현실화 시켜나간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정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노동미사일이라면 실제 날아간 거리가 최대 사거리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발사 각도를 높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열이나 진동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미사일로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핵탄두 폭발 실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탄두에 핵물질을 뺀 기폭장치만 설치하고 탄두 폭발 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발사가 핵탄두 폭발 실험이었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한 것으로 선전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압력,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엇갈린 관측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 행위라며 군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북한이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감시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를 받다면서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영내 동맹국, 동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북한의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행동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전방위적 압박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안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모든 관련 국가가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욱 상승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군이 개발 중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이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MSAM으로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모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MSAM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첫 시험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다만 이번 요격 시험이 정식 시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탄도미사일 요격용 MSAM의 운용 적합성을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강력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 그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 새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추가 제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한 목적과 근거는 뭘까요?
네,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이 북한 정권의 행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새 행정명령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와 미국 의회가 채택한 2016 대북 제재 강화법 이행을 위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그 새 행정명령의 특징을 좀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 정권의 돈줄과 인권 개선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정부와 이 노동당의 돈줄에 제재를 가해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나 노동당 관리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특징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명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합니다.
네, 좀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볼까요?
핵 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인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기관이 표적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언제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입원인 광물 거래와 관련해서는 나라 안팎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올라서 자산이 동결된 사람들을 물리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들은 북한 관리들뿐만 아니라 이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들도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최근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권 관련한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 또는 모든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책임자들 그리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검열기관 책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 재무부가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어떻게 좀 이유를 봐야 할까요?
네, 선전선동부 제재가 이 미 의회가 채택한 2016 대북제재 강화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과 언론 검열 또 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 여부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노동당이 주민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전선동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전선동부가 매달 지침을 하달하면 모든 매체가 이 지침을 받들어서 반드시 보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선전선동부가 북한의 모든 신문과 방송을 검열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선전선동부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현재 부부장으로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선전선동부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배경으로는 또 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연관이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이죠. 이 톰 말리노우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행사 때마다 이 북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 입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나라 안팎의 사정과 진실을 바로 알아야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북한 정권이 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전선동부가 이 통제와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열의 심장부인 이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 관계자가 최근 이 BOA와의 통화에서 이 통제와 검열의 방화벽에 뚫려 북한 주민들이 바른 소식, 즉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가 어디를 겨냥한 것인지를 북한 주민들이 바로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을 제출하면서 북한 주민이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와 그 활동이 표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 재무부는 이 선전선동부 외에도 여러 그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새 행정명령과 이전 명령에 근거해서 이 개인 2명과 이 단체 15곳 또 선박 20척을 이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대상은 이 금융과 광물, 검열, 운송 분야 종사자나 단체입니다. 이 개인에는 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이집트에 있는 리원호 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조용철입니다. 두 명 모두 조선 광업개발회사의 사업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장비의 주력 수출업체로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 제재 대상에 오른 광산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신광경제무역총회사와 조선외국기술무역센터가 올랐는데요. 각각 인민무력부와 특수무기연구 등 군사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가 광물 수출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의 돈줄로 삼고 있다면서 특히 노예 같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 광물을 캐서 해외에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런 광물 수출을 통해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 이번 새 행정명령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명령이 앞으로 어떤 분야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제재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재 이행 여부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새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 대해서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개입과 강압, 분열의 전략을 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방주둔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미군의 대응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 등으로 전략적 중요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무력 충돌 이전에도 역내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비군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개입, 강압, 분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의 동맹 분열 활동이 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과 미국과의 안보 관계 속에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이래 중국은 경제 협력을 활용해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한국에 주려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이 우려감을 가진다면 한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미군 배치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현재 한국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적 압력도 가할 수 있다는 한국 언론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전략에 대응해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인 만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맹이 아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역내 미군 주둔과 미국의 정치적 접근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접한 중국 단둥의 상인들은 대북 제재 내용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가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단둥의 무역업자들이 최근 발효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정한 교역 금지 품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나타낸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16일자 영문판에서 단둥 현지 취재 내용을 소개하면서 단둥 무역업자들 사이에 자신들이 북한에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민생용을 제외한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제재안은 또 항공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옌벤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의 진치양희 소장은 중국 정부가 북한과 교역이 금지되는 사례를 자세하게 분류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제재안이 규정한 것처럼 어떤 것이 민생용으로 교역이 허가되고 또 어떤 것이 민생용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거래가 금지되는지 아직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진 소장은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환구시보에 밝혔습니다. 단둥에서 의류를 취급하는 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이 신문에 현지 사업체들이 그동안 경기 불황 탓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나온 대북 제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둥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트럭 운전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물동량이 조금 줄었다고 환구시보에 전했습니다. 또 검색이 엄격해져 세관을 통과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오래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날 보도에서 정치적 이유로 황량해진 단둥의 분위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7년 전 북한과의 경제협력 특수를 겨냥해 단둥 신시가지가 들어섰지만 당초 전망과는 달리 이 구역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단둥 현지 언론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며 단둥에 대한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가 단둥을 제2의 셴젠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품고 단둥으로 몰려왔습니다. 중국 셴젠은 지난 1980년대 중국 정부의 경제 자유화 조처로 크게 번성한 지역입니다. 보도는 단둥 지역 정부가 그동안 학교와 병원을 짓고 정부 청사를 이전하는 조처를 통해 외부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단둥 경제에 중요한 북한과의 경협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단둥은 북중교역의 70%가 이루어지고 무역회사 약 500여 개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환구시보는 중국과의 경협에 적극적이었던 북한의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거의 모든 사업이 중단됐고 이 사업들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둥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속속 철수했고 북한과 중국이 세운 호시무역구도 텅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단둥 상황을 북중관계의 시금석으로 표현하면서 현지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은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나아지면 단둥의 사정이 훨씬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대단하지 않다고 미 합참 의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억류 중인 미 대학생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북한 정권의 무책임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17일 국방예산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이날 서면보고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점증하는 사이버 능력과 악성 사이버 공격수단의 활용이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특히 북한 수뇌부의 특성을 불투명하고 적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특수전 병력과 장사정포 등으로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또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수집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현 사이버 능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으며 취약한 방어망에만 상당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그러나 북한의 비대칭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이버 능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덤포드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최근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건 북한 정권의 전적으로 무책임한 지도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 think it's just a reflection of the absolutely irresponsible leadership in North Korea, and it exposes the regime.
북한 정권의 기존 행태로 볼 때 이는 그리 새삼스러운 게 아니란 지적입니다. 한편 애스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미국은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아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주한미군은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날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중요하다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 핵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핵무장에 견질 수 있는 안보 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인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 소장이 17일 워싱턴에서 자신이 져서 아시아의 잠재적 핵 보유국들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과 일본, 타이완 3국을 잠재적 핵 보유 가능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이 핵 무장을 막으려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redibility of America's deterrence is the key. And I think that's going to remain strong, but right at the end.
피츠패트릭 소장은 이들 세 나라가 핵 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어지러운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핵 무장에 대한 시도나 이에 대한 잠재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핵 무장론에 회의적이고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나 언론 등에서 핵 보유 주장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런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한국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거듭 주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한과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등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경계했습니다.
If Donald Trump continues to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American deterrence, it could be the biggest.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미국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면 자칫 동북아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의존할 수 없도록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동북아 국가들이 핵 무장 방지를 위해 확장 억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When Ukraine lost Crimea and the United States watched this happen.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병합됐을 때 미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당시 사태를 계기로 유럽이 바라보는 미국의 안전 보장론이 어땠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 지역에서 안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줬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며 동북아 국가들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과 무기 감축을 담당하는 부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 무장은 미국의 원자력 협력 제공 중단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23기의 폐기와 미한 동맹의 심각한 손상,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불러오는 등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2주년과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때맞춰 탈북자들이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들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호원 출신의 탈북자 이영국 씨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동안 북한 독재자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재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Kim Jong-un is brought to the ICC, then this news will be spread out around the North Korea.
이 씨는 통역을 통해 김 재위원장이 ICC에 회부되면 이 사실이 북한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위 관리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강미진 씨는 영국 의회의 초당적 모임인 북한 그룹이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국가에서마저도 이런 차별을 주고 기본 인권,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초적인 것도 보상이 안 되는 게 북한 여성들이잖아요.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의 탈북자 장진성 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수령주의를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할 때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 출신 탈북자들로 조직된 단체인 NK워치는 지난 14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회의에서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NK워치의 김가영 국제국장의 말입니다.
The situation faced by these women defectors when they a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is particularly grave because they become an easy
탈북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쉽게 북한 공안 요원들의 성희롱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탈북 여성들의 사례를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해외에 파견돼 강제노동에 시달린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란 제목의 자서전으로 유명한 탈북자 이현서 씨 등 탈북 여성들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60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연례 총회 참석해 북한 여성들의 실태를 증언합니다. 이들은 중국 내 북한 여성 인신매매 문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 문제 그리고 북한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는 오는 20일 미 하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에서 저항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요덕 15호 관리소 출신의 정광일 씨는 캐나다에서 북한 실태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오는 19일부터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캐나다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캐나다인들이 북한에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숨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사망한 사람의 31%는 호흡기 질환이나 설사병, 암, 심장질환 등 환경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발표한 건강한 환경을 통한 질병 예방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 북한에서 환경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4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화학물질 노출, 자외선 노출, 지역사회 소음, 기후변화, 스트레스 등을 환경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전염성, 비전염성 관련 질환,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집계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에서 환경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84%인 58,899명은 암이나 신경질환, 백내장,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인 8,726명은 교통사고나 익사, 화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2,821명은 호흡기 감염 질환이나 식수오염에서 비롯된 설사병 관련 질환, 비형 간염, 결핵 등 전염성, 기생충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환경요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전 세계 197개 나라 가운데 라오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전체 사망자 대비 환경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라오스 32%, 북한 31%, 중국 30%, 인도 30%, 니제르 28% 순이었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환경요인 원인 사망자 수는 총 3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4%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과 인도는 대기오염이 가장 큰 문제였고 북한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오염된 식수, 상하수도 미비 등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자의 23%에 해당하는 약 1,260만 명이 환경 요인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뇌졸중이 250만 명, 허혈성 심장질환이 230만 명, 불의의 사고 170만 명, 암 170만 명, 만성호흡기 질환 140만 명, 설사 관련 질환 84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세 미만 어린이와 50세에서 75세 사이 성인이 환경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매년 환경요인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설사병으로, 50에서 75세 미만 성인 490만 명이 비전염성 질환과 부상으로 숨진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며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부분의 환경오염이 상업활동으로 초래된다며 에너지, 교통, 농업, 산업 분야의 개선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남녀로 상징화해 이들의 사랑을 소재로 다룬 연극이 서울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극본을 쓴 프랑스 작가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두 코리아의 통일이란 연극 제목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시 연결돼서 아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 그랬었구나.
사랑과 이별, 돈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단막극 17편으로 이뤄진 연극 두 코리아의 통일은 서로 이질적인 남녀를 남과 북으로 상징화해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2009년 창단 이후 매년 동시대 불어권 희곡을 번역해 한국에 소개하는 극단 프랑크포니의 신작인데요. 결혼식 날 드러난 신랑과 세 자매의 비밀, 학부모의 뒤틀린 자식 사랑과 교사의 학생 사랑, 부부의 사랑과 또 동성 간 우정과 사랑 등 일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랑의 형태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임혜경 프랑크포니 대표입니다.
이 조엘 포아의
2013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작이죠. 그래서 작년에 2015년에 또 새로운 작품을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로서는 2013년도에 아주 최근의 작품을 빠르게 번역해서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는 작품입니다. 이데올로기 어떤 부분,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석보다는 우리 인구 보편적인 우리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의 문제를 그 다음에 또 인간과의 어떤 관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탐구를 하고 있는 아주 예리한 어떤 현대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의 주제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혼에서는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려던 신랑이 신부의 자매들과 나눈 비밀스러운 애정 행각이 들통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산다면 내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야. 너 크리스티안 좋아하는 거야? 어! 미치도록! 그럼 이 사람이 날 좋아해? 미치도록! 난 알아, 그걸 느껴!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근데 오늘 그 얘기라는 거야? 너 지금 우리 골탕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참아보려고 애썼어, 정말이야! 근데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또 사랑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사랑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걔가 울고 있어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요. 제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줬겠죠.
예?
걔를 진정시키려고 그랬겠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악몽과 침대에 오줌싸들과 친구들과 힘든 관계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었고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요. 아,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 선생님이 그만 하시는 거 원치 않아요.
청소는 잘못된 사랑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이야. 지금같진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이가 지금같지 않을 때 우리 합치게 될 거라는 걸 난 잘 알아. 아 그래서 별거 해가지고 이혼하고 6개월 1년 걸려도 난 아무 상관없어. 내 사랑 나의 파트리스 그 사람한테도 내가 큰 사랑이라는 걸 난 알아.
너 우리한테 그 사람 못 견디겠다고 했잖아.
이번 두 코리아의 통일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해 진행 중인 한불 상호 교류의 해 공식 인증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을 쓴 프랑스의 작가 조엘 폼무라는 남과 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보고 두 코리아의 통일이라는 제목을 생각해냈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에 대입한 건데요. 까띠 라뱅 상임 연출가는 어느 나라든 사랑이 존재하는 만큼 각 장면이 한국 사회와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l choisit des thèmes qui sont assez internationaux puisqu'on choisit l'amour cette fois-ci.
자, 이 작가는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보편적인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인 다역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어려움이 많은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만큼 배우들도 이번 작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배우 성여진, 김시영 씨입니다.
번역극이 모든 번역극이 다 우리나라 창작극처럼 대사들이 입에 착착 감기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품 그 두 코리아의 통일은 그 각 에피소드마다 사랑이라는 걸 주제로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사랑의 아픔, 갈등, 위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서 대사를 소화하고 그러는데 큰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프랑스 작품을 무대 게임을 통해서 접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밀도가 있고 텍스트 안에 밀도와 깊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물론 더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그런 걸 내가 갖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아이 때도 좋았고 무대 게임도 좋았고 이번엔 사실 좀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배우들도 많고 많아서 좀 살짝 염려스러웠지만 워낙 까티라 배우 선생님이나 이명 선생님이나 워낙 좋으신 분들이고 또 배우진들, 스태프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진짜 출연진이나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연극 두 코리아의 통일은 오는 4월 3일까지 서울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 극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4도, 남포 최저 6도, 최고 1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 강계는 최저 2도, 최고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부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7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4도, 최고 11도, 해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 원산은 최저 6도,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6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5도, 최고 9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고 서방 언론들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미국이 이날 오후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7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평양 측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8일 반 총장을 인용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다시 한번 국제 의무를 지킬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터키와 난민 송환 문제에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간 난민들을 터키가 다시 수용하는 것을 대가로 EU가 금전 지원을 확대하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가속한다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입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터키를 거쳐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의 망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터키는 송환되는 난민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것을 포함해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월 이후 터키에서 배를 이용해 그리스로 건너간 난민은 12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전쟁과 기근, 테러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정치적 저당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의 주모자가 체포됐다고 벨기에 정부가 밝혔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18일 경찰이 수도 브뤼셀의 몰렌베이크 구역에서 파리 테러의 주모자 살라 압데슬람을 사로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부 장관도 인터넷에 압데슬람이 잡혔다고 확인했습니다. 벨기에의 한 고위 관리는 압데슬람과 다른 용의자 한 명이 체포 과정에서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이번 주 초 브뤼셀의 다른 구역을 급습해 이곳에서 용의자들의 지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파리 시내 여러 곳에서 벌어진 테러로 130명이 숨졌습니다. 압데슬람은 이 파리 테러의 주모자로 그동안 현지 사법 당국이 추적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빈센트 브룩스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을 새 주한미군 사령관급 미한 연합사령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커티스 스케퍼로티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후임으로 브룩스 대장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대장은 2013년부터 태평양 사령부 산하 육군을 지휘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인 로리 로빈슨 대장을 차기 북부 사령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카터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에 맞춰 미 한일 3국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일본이 미국 한국과 2개국 정상회의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한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세 나라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정상들이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상황이 허락되면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한일 정상회의를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립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민주당 기부자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 측에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현재 대의원 856명을 확보해 1614명을 확보한 클린턴 후보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